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약 8,500억 달러에 달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오후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일본의 2016 회계연도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이날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1.5% 증가한 약 440억 달러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은 4년 연속 증액됐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에게 방위 예산을 증액한 이유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미국 NBC 방송 뉴스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48%의 지지율로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 27%로 선두 트럼프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고 3위인 존 케이식 후보는 1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율 49%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지율 43%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미국의 스타우드 호텔 인수 강약을 상향 조정하며 도정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안방보험은 28일 스타우드 인수 금액을 1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우드 호텔은 최근 메리어트 호텔 쪽으로 매각되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안방보험은 2주 전 스타우드 인수 전에 갑자기 뛰어들어 당시 메리어트가 제시한 가격보다 10억 달러나 많은 132억 달러를 부르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메리어트도 안방보험보다 4억 달러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스타우드 이사회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8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28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서사하라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달 초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가 지난 1975년에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로코는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서부 사하라 지역을 병합한 바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점령이란 말이 다분히 개인적이며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28일 해명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려 깊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를 사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점령 발언이 알려지자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모로코의 수도에서는 10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핵 보유 관련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일본 정부의 중요한 기본 정책으로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 나간다는 것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트럼프 후보의 주일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보자 한 명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국장과 국가안보부 국장을 지냈던 헤이든 전 국장은 28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며 클린턴 후보의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또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더 큰 위협이냐는 질문에도 지체 없이 트럼프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산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산호초라고 하면은요, 이 산호 군락이 만든 이 바닷속의 일정의 지형인데요. 돌처럼 딱딱한 산호는 광물처럼 보이고요. 또 식물처럼 바다 밑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또 식물인 줄도 알았는데요. 이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자라는 이 동물입니다. 이 산호를 가지고 보석도 만들 만큼 빛깔이 참 예쁩니다. 이 산호초가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면 살면서 이 바다의 광합성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 산소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호주의 그레이트 바리어 리프, 이 대산호초의 산호가 변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그레이트 바리어 리프는요, 230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청정 산호 바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UN의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정할 만큼 보석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자연유산인 이곳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서요, 이 산호초에 탈색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15년 사이에 이 산호 탈색 정도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인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바다 온도를 좀 낮춰줘야 산호가 재색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북극 빙하 면적이 최저 수준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고도 있었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전문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는데요. 3월 30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 3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5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일교 역시 맑습니다. 3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개성 역시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5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함흥 5도에서 15도, 또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이 부릅니다. Everybody's Changing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허용을 골자로하는 새 안보법이 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여객기 납치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테러 조직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일본의 새 안전보장법제가 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 당시에 일본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야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주변국들도 새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새 안보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새 안보법의 핵심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네.
예, 유엔 헌장에도 규정돼 있고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지만 이 일본은 과거 이 평화 헌법에 근거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요. 이번에 시행된 새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집단 자위권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해외에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자위대의 출동 요건을 일본 주변의 중대 사태로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법에 따라서 일본의 존립 또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지리적인 제한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예,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 동맹인 미군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존립이나 국민의 권리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군과 함께 어디든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네, 그럼 일본에 위험이 된다는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예, 판단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등 이 과거 일본의 전쟁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새 안보법 시행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들의 공식적인 반응도 나왔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을 주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이 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려를 밝혔는데요.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일본의 새 안보법에 우려를 표해왔다면서 일본은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들여서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새 안보법이 실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이 허락해야만 자위대 병력이 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일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문제는 북한인데요. 한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서 이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일본이 자국의 존립에 대한 위험으로 판단하고 한국 동의 없이 이 북한 지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예, 일본도 이 북한 지역에 대한 자위대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안에서는 이 새 안보법 시행에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예, 법이 시행에 이미 돌입했지만 논란이 여전히 거센데요. 도쿄 총리 관저와 국회는 물론이고 전국 여러 곳에서 이 새 안보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네.
예, 일본의 전직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안보법 위헌 소송 모임은 이 새 안보법이 평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국가 시책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는 않은데요.
네.
예,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이 새 안보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 내 개헌 의지를 밝혔네요.
예, 아베 총리는 과거 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헌법 해석을 변경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헌법에 관련 조항 수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이 새 안보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네.
예, 헌법 개정 시기에 관해서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집권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조항을 고쳐서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예, 아베 총리는 이 자민당의 초안이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제3야당인 유신당은 지난 27일에 이 통합민진당을 공식 출범했는데요.
네.
예, 반드시 이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과 함께요.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일본 국회가 화요일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중에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44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네.
예, 일본의 엔화 기준으로 처음 5조 엔을 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또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스함 확보 예산 등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여객기 납치 사건이 벌어졌죠.
예, 화요일 오전에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항공 MS-181 여객기가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경찰과 대치하던 납치범이 체포되면서 이 상황은 5시간 정도 만에 종료됐고요. 다행히 인질로 붙잡혔던 승객, 승무원 모두 무사합니다.
네. 자, 처음에 이 여객기 납치 소식이 전해진 후에 테러 조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죠.
예,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이 테러 집단에 의한 건 아닌 걸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집트 당국도 테러 관련 범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도 이번 여객기 납치 사건은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당초 납치범은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면서 승무원들을 협박한 후에 이 승객과 승무원 81명이 탄 비행기를 지중해 섬나라 이 키프로스에 강제 착륙시킨 건데요. 키프로스 당국은 이 납치범을 체포한 후 조사한 결과 이 폭탄 조끼가 가짜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납치범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예, 키프로스와 이집트 당국은 납치범의 이름이 세이프 엘딘 무스타파라고 밝혔는데요. 이집트 언론들은 이 남성이 이집트 시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납치범이 이브라힘 사마라는 이름의 대학 교수라고 보도했다가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여객기를 납치한 동기는 뭐였을까요?
예,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납치범이 처음에는 키프로스인 전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키프로스에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네.
예, 이집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셰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는 납치범이 유럽연합 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걸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 진짜 여객기 납치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어쨌거나 테러 집단에 의한 사건은 아니고요. 또 전원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키프로스 외무장관은 이 무스타파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한 키프로스 당국자는 이 여객기 납치범이 그냥 어리석은 행동을 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이집트 공항의 허술한 보안 검색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사법당국이 애플의 도움 없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이 사용하던 손전화기에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노조 회비 강제 징수 소송에 관련한 연방대법원이 결정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릴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가요, 이 손전화기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애플하고 대립을 해왔는데요.
네.
사태가 일단락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도움 없이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월요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서류에서 문제의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 수사당국하고 애플이 대립해온 그 이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르크 부부가 이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숨졌죠.
예.
그리고 테러범들도 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는데요. 이 테러범 파룩이 남긴 손 전화기에 암호를 풀기 위해서 FBI가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FBI가 소송을 걸었고요.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FBI에 협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네.
하지만 애플은 사생활 침해이고 이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거부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어떻게 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었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난 화요일에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FBI가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죠. 이 외부 인사가 잠금장치 해제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이 방법을 시험해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FBI를 도운 그 외부 인사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네, 이스라엘 신문은 이스라엘 회사인 사이버 보안 회사 이 셀레브라이트가 FBI를 돕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FBI나 셀레브라이트 측이나 그런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셀레브라이트가 FBI를 돕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 웹사이트를 보면 이 문제의 손전화기와 같은 모델인 아이폰 5C 모델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FBI가요,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기에 중요한 증거나 정보가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네.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그 FBI가 테라범의 손전화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FBI가 아이폰의 보안 해제 기술을 알게 된다면 그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한다고 애플이 말했는데 네. 이 FBI가 이런 애플의 요청에 응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FBI가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게 네. 결국 그 전화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애플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아이폰 손전화기의 뒷문을 만들어달라는 FBI의 요구를 줄곧 거부했다는 점, 그 점을 그냥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옳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 테러범 손전화기 말고도요. 미국 수사당국이 이 보안장치를 풀지 못한 손전화기가 여러 대 더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애플이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뉴욕과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주 등 여러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대부분 아이폰 관련 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3에서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6 플러스 모델까지 뭐 모델도 다양하고요. 운영체제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FBI가 해결한 아이폰 운영체제는 이 비교적 최신형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형 손전화기의 보안장치를 푸는 건 더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요. 거의 1년에 한 번은 그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보이는데요.
네.
새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사당국과 애플 간의 싸움은 이제 끝이 아니고 겨우 시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FBI가 어떻게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기 잠금장치를 풀었는지를 알아내고 또 이를 막을 방법을 또 애플이 찾아내게 된다면 이 FBI와 애플이 또다시 이런 문제로 대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공공노조의 회비 강제징수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노조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요.
네.
어떤 결정 내려졌습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이 화요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찬성하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법관들이 양측에 동일한 표를 주면 앞서 같은 문제를 다뤘던 하급 법원의 판결이 준용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9항소 법원이 이미 공공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승리로 돌아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면서 따라서 이들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당분간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회비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합의 릴리 가르시아 회장은 연방대법원이 교사와 학교버스 운전사, 교내 식당 직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을 침묵시키려던 정치적인 음모를 거부했다면서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네, 반면에 노조원이 아닌 사람도 노조 회비를 내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패했는데요.
네.
당초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이번 소송은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교사 10명이 제기했던 소송인데요.
네.
이 노조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연방대법원에서요. 비슷한 문제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7년의 일이었는데요.
예.
이 디트로이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정치적 활동비가 아닌 단체 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교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수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어긋난다면서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이 이길 거란 전망이 좀 우세했었는데요.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지난 2월에 보수파의 거두로 불렸던 이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 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스켈리아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이었고 이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으로 이 보수가 좀 우세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조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열린 소송 심리에서 대법원의 다수파를 차지한 보수파 대법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 4대4 동수가 됐고요. 그러면서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 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 이유가 또 뭔가요?
네. 이 문제가 비단 이 캘리포니아 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 비슷한 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대법원이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이 다른 주에 있는 이 수백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노조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공공부문 노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고 또 대법원이 다시 이 문제를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가 중요한 이유 또 2016년 대선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대법관 지명 문제 뭐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에요.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 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내년 초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이 새 대법관 지명을 받게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4월에 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고 5월에 인준 표결을 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인준 절차를 밟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뭐 역시 캘리포니아주 관련 소식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28일에 민주당 소속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는 2022년까지 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내 몇몇 시 정부가 시급을 15달러까지 올리는 안을 이미 승인하긴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 차원에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급이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650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네.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자 가운데 약 43%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점차 올리는 모양인데요.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달러인데요.
네.
사실 뭐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긴 합니다.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2017년에 10달러 50센트로 50센트를 이렇게 시급을 올린 뒤에 2018년에는 다시 50센트를 올려서 11달러로 올리고요.
네.
그 다음 해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달러씩 올리는 겁니다.
네.
아직 이 정식으로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자, 이번 합의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네, 노동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합의란 건데요.
네.
이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계획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주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잠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죠.
네, 앤드루 쿠오머 뉴욕 주지사가 오는 2019년부터 뉴욕시 공무원들의 시급을 15달러로 올린 뒤 이를 2021년까지는 주 차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또 뉴욕주하고 뉴욕시에서는 공무원과 패스트푸드 식당, 그러니까 이 속성 음식점 직원들의 시급을 점차 15달러까지 올리는 계획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주가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주고요. 또 네. 뉴욕주 역시 인구 수에서는 5위 안에 드는 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죠.
네.
사실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달라는 시위가 미국 내 여러 곳에서 벌어졌고
네.
또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5달러는 너무 많고 12달러까지 올리자는 안을 지지하고 있죠.
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인데요. 이 연방의회에서 10달러로 인상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그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임금을 올리면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최저임금이 좀 더 싼 다른 지역으로 이 비즈니스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너무 박봉이어서 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트라토바리오스가 부릅니다. Forev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동 관련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 순위파와 시아파 이런 말 자주 등장하죠. 올해 초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하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이란인들이 수도 테헤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가 폭동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해서 50여 명에 가까운 시아파인들을 처형한 걸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흥분한 시위대는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으로 몰려갔고 시위는 방화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전에도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도 국교가 단절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복원된 일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좀처럼 메워지기 힘든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국가들을 대표하는 종주국이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기 때문입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순위파와 시아파는 모두 이슬람교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교리나 사상면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후계자의 정통성 문제인데요. 즉, 교회의 권리가 누구에게 이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면서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는 언제, 어떻게 갈라진 걸까요?
네, 이슬람교가 순위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된 건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의 일이었는데요.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순위파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회중의 뜻을 모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라는 사람이 칼리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이대 교주는 당시 신망을 얻고 있던 이 무함마드의 조력자 아부 바크르가 됩니다. 하지만 암살되고요. 이후 두 명의 후계자가 더 살해된 후에 결국 알리가 이슬람교의 지도자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순위파는 칼리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프, 이 의견을 모아 선출하는 지도자의 개념인 거죠. 이 칼리프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무함마드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시아파는 이맘 제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이맘의 뜻은 아랍어로 안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맘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무결점의 존재로 어떤 문제나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해석 또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순위파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아파는 순교와 희생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맘 제도와 인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순위파 국가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은 약 15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 가운데 85%가 순위파 신자들입니다. 이집트, 수단, 리비아, 차드, 오만, 아랍에미리트, 터키, 파키스탄 등이 순위파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도 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시아파 국가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시아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에서 1억 7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고요. 바레인도 시아파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권층은 소수인 순위파가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레인이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동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같은 나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들입니다. 이라크도 바레인처럼 이 대다수는 시아파지만 오래도록 집권 계층은 소수인 순위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전을 거치면서 시아파가 집권했고요. 현재는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간 갈등.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순위파와 이란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 시아파는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충돌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리아 내전을 두고도 양 진영은 철저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현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과 싸우고 있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도 사우디가 이끄는 순위파 국가 연합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로 앞으로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더 심화돼서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교의 2대 종파인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You know, sometimes it's easier and more efficient when you get to the main point of things, right?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하기보다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ouble getting in?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Kevin은 사무실 입구 보수 공사로 인해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오해할까봐 입구 앞에 open, 열었습니다 이라는 사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open 사인을 보긴 했지만 문을 열다가 사인이 떨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다. 영어로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이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인데요. Bottom, B-O-T-T-O-M. Bottom은 바닥이나 맨 아랫부분을 의미하고요. Line, L-I-N-E. Line은 선,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줄인데요. 가계부를 보면 수입과 지출 항목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를 적잖아요. 그래서 bottom line 하면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 main point or the final result of some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요점, the bottom l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롤 킹이 부르는 So Far Away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far away. One more song about moving along the highway. Can't say much of anything that's new. If I could only work this life out my way, I'd rather spend it being close to you, but you're so far away.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Doesn't help to know you're so far away. Yeah. Nothing else to do but close my mind. I sure hope the road don't come to own me. There's so many dreams I've yet to find. But you're so far away.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And it doesn't help to know you're so far away. Yeah, you're so far away.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의 북부 삼각지대로 알려진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개발이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담당 엘리자베스 호겐 차관보는 경제가 나빠진 것은 부정부패에서 비롯됐다면서 범죄 조직의 폭력 증가와 국제범죄, 깊게 뿌리내린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기회의 박탈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개발처와 국무부를 통해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현지 정부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현지 정부가 개혁에 진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온두라스의 경우 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으며 엘살바도르는 지역 범죄와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안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들을 지원하며 국제개발처는 현지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폭력을 없애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 경제성장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의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이 약 18만 8천 명의 임금을 50% 이상 인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안전 프로그램들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 공간을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200여 개 국제개발처 청년봉사센터는 8만 5천 명의 잠재적 이민자이거나 범죄 조직에 노출된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현지 정부의 효과적이고 건실한 정부 운영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에서 국제개발처는 간편한 세금 납부 행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고 투명성을 개선해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겐 차관보는 정치적 의지는 낮은 지역사회의 능력과 맞물려 자원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증진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의지는 중앙아메리카 정부들로 하여금 더 평화롭고 번영하며 통합된 지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